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종종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첫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애는 칭얼거리고 아내는 짜증을 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려고 어렵게 식사 초대를 했는데 에어컨이 고장나고 화장실이 막히고 학교 간 애가 아프니 데려가라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아 한 명을 돕겠다고 매달 구제헌금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비즈니스가 부진해지고 집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가게 냉장고는 고장이 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곧 사단에게 손가락을 겨냥합니다. 사단의 역사다 하고 결론 짓습니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비즈니스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터지면은 일이 해결될 때까지 새벽기도에 나갈 생각을 접고 식사 초대를 캔슬하고 구제헌금을 미룹니다. 그렇게 하는 것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야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늘 이런저런 핑계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발악을 하면은 사단이 늘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소수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똑같은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이 늘 이긴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따라서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상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사단이 기침만 하면은 벌벌벌벌 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왜 도시당체 일어나지를 않는가?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는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울은 11장 후반부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십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갔기에 당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강과 바다와 광야를 수없이 횡단하면서 여러 번 파선당해서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돌에 맞고 수없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수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11장 30절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소위 능력 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12장 전반부에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환상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본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하려고 했고,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바울을 버리고 거짓 교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거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마음 중심을 봤으면은 그 바울이 어떤 바울인지를 알았어야 됐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얼른 넘어간 겁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 중에는 비전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비전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같이 주님을 직접 만났고 뵙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놀라운 자신의 경험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14년 전에 본 환상 하나만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3층 천, 곧 낙원에 올라갔다 온 경험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떠버리는 대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가시, thorn이라고 번역한 건 뾰족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람의 살에 박혀서 큰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 그러나 빼낼 수 없어서 계속 괴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유적인 의미는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가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된 습성이나 뿌리치기 힘든 유혹과 같은 영적인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핍박과 괴롭힘과 같은 육적인 심적인 고통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안질이나 간질이나 말더듬이나 열병과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건 간에 자신에게 이런 연약함과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서슴치 않고 밝히면서 이것은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단의 사자 메신저라고 하고, 둘째 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왔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는 목적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만해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계속 떠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괴롭기에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세 번 기도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간구했으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내가 너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아도 너는 나의 은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그러면 너는 어떤 어려움, 괴로움, 슬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그저 자랑하지 않고 크게 기뻐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면에서 연약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잠깐 머물렀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연약하면 계속 강하게 해달라, 강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연약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자신의 모든 경험에 적용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제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니라. 나의 연약함이 사실은 나의 강함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고 온전케 된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다른 예를 들어서 선포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와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무능력을 사탄의 공작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메신저를 주셨으니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메신저를 주셨으니 하고 경건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사탄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심히 괴로운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이 분명히 증거하듯이 사단은 당분간 세상의 임금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만 주관할 수 있다 하는 것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들 대부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단의 역사밖에는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괴로움밖에는 보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단의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을 기억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것. 다른 교사들과 같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한자리하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얻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뛰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경을 허락하신 것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안에서 늘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곤경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여나 사단만을 탓하며 괴로워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세상에서 눌리고 천하고 못한 자들 내려다보고 나는 그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는데 그 생각을 꺾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치도건이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곤경과 연약함과 괴로움 뒤에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이 있다는 진리는 성경이 곳곳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사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티끌에 불과한 잔이다 하고 고백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한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왕은 고사하고 왕의 사위가 될 자격조차 없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니이다 하고 고백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집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는 진리는 신약의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십니다. 사사기 6장서부터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는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열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방인들을 보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로 삼아 너희를 찌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 오늘 바울이 얘기한 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갖고 괴로워서 죽게 만드시는가? 우리를 징치하시기 위해서. 물론 징치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옆구리의 가시로 보내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셨을 때 누구를 택하셨는가? 놀랍게도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왜 기드온을 택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포도주 즙틀에서 밀을 타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연히 들판에 밀 타작마당이 있는데 두려워서 포도주 밟는 곳에서 조용히 타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발뺌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부족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시족입니다. 그런데 그 시족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 번이나 양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비 집에 있는 우상을 헐고 찍을 때에도 겁이 나서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약한 기도원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위대한 용사라고. 왜?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전혀 위대하지 않지만 너는 위대하다고. 내가 함께해서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가 할 것은 단순하다고. 네게 있는 힘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싸움은 어차피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이 있건 없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 있는 힘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가서 싸움을 벌일 군대도 가장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나마 연약한데 더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응해서 온 군사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서 떠오는 자들이 있느냐? 그럼 다 집에 가라. 2만 2천 명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1만 명 가운데서도 물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마신 자 9,700명은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물을 핥아서 먹었던 300명만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99%는 돌아가게 하시고 1%만 싸우게 하신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때 미디안 족속은 그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무서운 낙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칼과 활에 능했다고 하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신출귀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보병 300명에게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300명에게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은 너희들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자랑할까봐 너희들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를 다 없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사 300명이 밤에 미디안 진으로 돌격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미디안 군사들은 자멸하고 대패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로 하여금 밤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를 칼로 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보병 300명만을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곤경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일 수 있다는 것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수많은 말로 숨기려고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교만함,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꺾으시고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드러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에 봉착하면 늘 괴로워합니다. 무조건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발 좌절시켜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시는데 그거 없애달라고 자꾸 간구하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뜻을 보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안경이 뭐냐? 나 중심적인 안경입니다. 나 하는 안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만드시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모든 동식물 다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삶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먹고 살 것부터 걱정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좀 할까? 어떻게 하면은 고시해서 고급 공무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장사해서 돈 좀 많이 벌어갖고 관세 받지 않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보는 안경이 그 안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에 부합하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원칙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장사하는 것, 또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모든 이유와 목적이 다 포함됩니다.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고 복된 삶 누리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하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전혀 망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잘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매일 죽자 사자 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앙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발자국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주님 말씀 그동안 수십 번 봤습니다만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강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애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미치고 팔짝뛰고 환장하게 만듭니까?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의붓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어려움을 주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고난을 주신다 하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사실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자식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식은 늦게까지 뭘 하고 싶은데 일찍 자라 하는데 너 마음대로 늦게까지 있어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면 아직 자녀가 통제력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잘 모르기에 자녀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부모의 고난을 잘 받았기에 나중에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하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평생을 살아감으로써 겸손한 자에게 늘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익함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불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불의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걸 깎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시면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룩거룩거룩 찬송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삶의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겁니다. 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 때문에 서로를 괴롭게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일상적인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와 3일 예배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수련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언제 밀린 일 하느냐? 페이퍼 밀린 거 어떻게 하고 애들 가리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애로 하여금 갑자기 열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을 대신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잡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은 일할 사람 대신 일주일 동안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돈을 마구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시도건이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희생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제목을 저하고 같이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떠한 어려움이건 고난이건 슬픔이건 괴로움이건 외로움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꾸심으로써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